우리 시간 요엘서 우리 1장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두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엘서 1장 내용이 보니까요,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이렇게 메뚜기떼가 와서 온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농부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 있죠. 자, 이런 건데 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땅을 다 덮는데 얼마만큼 무섭냐. 2장 6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너무 질려버리는 거예요.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들이 용사같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들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구석구석을 파고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우리 1장 25, 2장 25절 보니까 이 엄청난 군대가 뭐냐? 메뚜기떼라는 거예요. 메뚜기떼가 쳐들어와서 온 땅을 다 잡아먹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1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 있죠.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간다는 건데, 표적을 빗나간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그 자리를 빗나간 거이지. 회개한다는 것은 뭔가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냐? 우리는 어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그 자리, 그게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말씀하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원래 자리인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 되시는 거 있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우리 원래 자리인 거 있죠. 우리가 이런 원래 자리를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 힘써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전환점인 거 있죠.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놓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데, 특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인생 전환점을 놓고 잠깐 말씀 보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이 오래된 영세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오직 예수인 거지.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언제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다다라는 답을 딱 가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나니까 참 진실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이제 중직적 안수 집사로 있는데, 오늘 저녁에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서 서로 웃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전화 오기를 교회 잠깐 와보라고 해서 이상하다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 중앙에 딱 앉혀놓고 중직자 19명이 이렇게 둘러서서 청문회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7이라 그러죠. 당의 7이라 그러죠.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 갔다 그러는데 아마 마음이 뜨거워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안에 훈련을 하면서 1기, 2기 훈련하는데, 훈련하면서 장로님한테 구원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장로님들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 아, 이게 구원파시구나.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구원파가 아니라 뭔가 교회를 개혁하려는 중심이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19분의 중직자가 공격할 때 자기가 어쨌든 안수집사 입장에서 그걸 자꾸 변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이 쫓겨났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참 중심이 좋으시구나. 아, 중심이 좋으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그 19분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그분들을 이제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런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들으면서도 참 중심이 참 좋으시고 아주 좋으시구나. 또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느냐. 자, 이번 주에도 전도했다면서. 아, 어떻게 전도하셨냐 하니까 직장 이렇게 동료하고 같이 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죽어보니 천국이 없더라. 그러면 나는 본전 아니냐? 당신도 본전이고 우린 본전 아니냐? 그런데 죽을 때만은 지옥이 있더라. 그럼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어찌 되겠냐? 그렇게 상대방 이런 간단한 전도에도 그분이요 맞다면서, 나도 어째 손해 보는 장사하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하면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 어째 전도에 대한 중심도 있으실 거예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아, 참 좋으시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 순수하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한 달에 잠을 자면 28일을 시달린다는 거 있죠. 한 달에 28일을 시달리는데 귀신이 자기를 잡고요 하늘로 확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참 높은 곳에서 딱 던져버린대. 그럼 떨어지는데 또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지죠. 떨어지다 마지막 물에 빠지면 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계속 이런 시달리는 꿈을 꾸는데 잠잘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 손을 꼭 잡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또 이제 이분은 또한 번씩 영적 문제가 올 꿈을 꿀 때는 통증이 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지. 너무 배가 아픈데 일어나면 안 아프고, 너무너무 막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꿈속에서 깨려고 안 깨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칼을 찾으니까 꿈속에서 칼이 옆에 있더라는 거죠. 칼과 자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아파서 이 통증을 깼다는 거 있죠. 자기를 깨려고, 자기가 깨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달에 28일을 시달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하고 무슨 얘기냐. 내 집사님을 보니까 참 복음적이시다. 색깔도 복음적이시고 아주 믿음도 있으시고 전도에 대한 중심도 있으시고. 근데 성경에는 예수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권세가 나온다. 또 집사님이 예수 권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맞다는 것이죠. 자기는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명령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떠나갈 걸 알고 있대요. 자기는 그게 귀신도 아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귀신들 여종이 바울을 보고 이래 말하죠. 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를 모르는지,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신하는지, 예수가 희미한지, 귀신이 확실하게 아는 거야, 이제. 이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란 작은 틈이 사단이 볼 때는 큰 문이 되는 거야. 예전에 어떤 무속인이 말하기를, 귀신이 와서 형상 우상 옆에 잠깐 앉아 있다 간다는 거죠. 무속인이 저한테 그걸 들어.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곳곳에 우상을 많은, 이렇게, 이게 귀신이 세우게 만드는데, 왜 우상을 많이 세우게 만드느냐. 귀신이 그 집으로, 그 문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상이구나. 귀신이 와 잠깐 쉬고 가는 곳이 우상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을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엔 두려움인 거지. 근데 이 두려움이 왜 만들어졌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무속인 할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영향을 또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예수 권세라는데, 또 우리 특징이 예수 권세는 또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 권세를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굉장히 순수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말씀에 순수하냐.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주말 부부인데, 그쪽 지역 가서는, 10년째 집 떠나 살아 계시는데, 수요예배도 가지 마라. 왜냐, 당신은 너무 이렇게 순수해서,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지 마라. 아무런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오직 금요일 날 퇴근하면, 이제, 시골, 우리, 전라도 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 절대로 수요예배도 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리셔요. 너무 순수하세요. 들으면 금방금방 영향받는 분이시. 그렇게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는지요. 부인 허락 안 맞고 이렇게 만났죠. 근데 쭉, 두 번째 이번 주 만나니까 녹음을 하시길래 제가 듣고 겁이 나더라고요. 부인한테 가져가서 이제 검사받으러 가시는 거 싶어서. 근데 가면서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예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어떤 분인가? 사단의 머리를 갈아버리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권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죠. 이분 좀 만나니까 자기가 그 말씀 듣고 나서 예수 권세에 대한 부분이 딱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자느냐. 와봐, 와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들어와, 들어와. 이게 그 두려움, 오랜 시간 두려웠는데 이제는 안 두렵다는 거, 이제. 근데 제가 첫째 날은 편하게 잤는데 그래도 두 번을 시달렸다 그래요. 한 번은 두째 날 잠자는데 귀신이 와서 자기 가슴에 앉는데 그냥 의자에 앉듯이 팍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놀라가지고 통증과 이 충격에 놀라서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번은 이제 또 배가 너무 아팠었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두번 시달리면 많이 시달리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다 하시니까. 그몇번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감사하죠. 그분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전에도 예수가 내조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내조하고 계시고, 차이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구나.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그 답을 딱 내는 그 순간, 그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환점이 언제 옵니까? 오직 예수 되는 그 순간. 예수가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요, 유일성인 거 있죠. 우리가 가지는 분명한 답은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이념이 있고, 많은 책이 있는데, 많은 주장이 있는데, 예수는 전 세계에 유일한 거이죠. 예수는 오직인 거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성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유일성의 예수를 들고 내가 현장에 가서 그 예수를 말하는 그 시간은 세상에 없는 유일한 모임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묵상되니까요. 이런 것을 안에는 당당함,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예수가 유일한데, 유일하신 예수를 내가 들고 와서 오늘 이 예수를 말하는 이 자그마한 다락방 모임, 작은 게 아닌 거지. 그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또 예수를 말하고 계시겠죠. 그런 모임이 없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데, 예수가 유일한데, 그 유일한 예수를 가지고 그 유일성의 예수를 말하는 그곳은, 다른 데서 누가 예수를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는 그곳이 바로 유일성의 모임입니다. 이런 우리의 분명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그런 자그마한 모임, 그 어디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자그마한 모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 많지만 오직 예수를 말하는 자그마한 모임, 이거 진짜 유일성인 거 있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만이다. 이 답을 얻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환점은 뭘까요? 오늘의 전환점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기 속에 있던 멸망의 생각들을, 자기 속에 있던 멸망의 생각,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오늘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 잡는 거이지. 우리 미래의 전환점은 뭘까요? 미래의 전환점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중요한 선교를 놓고 모여서 금식하면서 완전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드로아의 밤 완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인생의 중요한 마게도냐 지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 복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체험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지. 저는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으면 자그마한 실천들을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지난주는 제가 말씀 잡았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잡고 앞으로 요 부분이 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현장에 적용되는데 우리 가정 속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걸 한주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가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거이지. 그래서 그 자세 놓고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이제 우리 아이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 중간에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이게 안 돼요. 처음 알았는데 예배 중간에. 근데 이번 주에는 막 끝날 때까지 또박또박 말씀 줬고 너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이지.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도 자그마한 적용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과 입술로 예배 자세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이지. 우리한테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전환점들이 옵니다. 이거 딱 붙잡는 거이지. 저는 이번 주에 잡았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번에 잡았던 말씀은 10일간의 마가다락방에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2장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주여 지난주보다 조금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없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없어서 자그마한 이렇게 실전 상황을 잡습니다. 자꾸 저를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봤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은 뭔가 하면 우리 참된 방법입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방법이 되게 많아요. 좋은 방법이 되게 많고 응답받았던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분들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모방을 해봅니다. 도움 돼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것으로 모방하는 시간들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이상하죠. 좋은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좋은데 뭔가 마음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아,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래요. 좋은 방법이 너무 많은 거죠. 좋은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딱 진짜 최고의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볼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뭘 보는가 하면, 요만한 다락방을 하나 시작했는데, 요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요 다락방에 어떤 분이 초청이 됐는데, 초청된 분이 또 누군가를 초청했고, 초청한 분을 놓고 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을 심방을 가는데 그 심방을 간그 현장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응답을 하나 더본게 있어요. 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이 하나 열려서 요 문이 지속문이 아니라 일회적인 문이었기 때문에 좀더 지속할 수 있는 문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속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속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시겠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살리셨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당신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그 다음 것을 보자 또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보는데 또 그런 가운데 이번에 또한 분이 또 누가 또 이렇게 연락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보니까 요런 게 이번 주한 8개쯤 되는 거지, 세 보니까. 요거 지금 한지두달 됐는데 제가 보면서 아, 요거는 방법이 아니구나. 방법이 아니구나. 제가 보는 게 뭔가면 아 이건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이론은 맞는데 방법은 아니구나. 항상 이럴 때마다 보는 게 뭔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지. 방법 중에 방법은 내가 많은 방법을 써보고 좋은 방법을 인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 또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걸또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거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바꾸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배우자를 바꾸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신 거지. 현장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시고,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면, 우리의, 참된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제가 예전에 군사역을 잠깐 했을 때 같이 군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자, 군대 딱 갔을 때 부대 안에 한 달에 한 명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다가 상병 됐을 때 군대 간지 1년 딱 됐을 때 이제 자기가 군종된 거 있죠. 군종이 딱 되고 나서 뭐 했냐? 기도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부대의 역사하는 모든 자살의 영들을 다 깨뜨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단의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대의 역사하는 이 모든 자살의 영들 계속 기도한 거죠. 저는 참 그놈 감사한 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부대의 자살이 끊어진 거예요. 부대의 자살이 끊어졌는데 너무 감사한 게 불신자 행정관이 그걸 보고는요. 아, 너희들이 기도해서 부대의 자살이 끊어졌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불신자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래, 불신자 행정관은 군대에서 힘이 있거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창고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불신 행정관이 한번 마음 먹으니까 어디서 벽돌을 뭐한 트럭 구해 오셔가지고 벽돌 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 지어버린 거지. 보면서 야, 참 귀하시구나. 부대에 자살의 영이 흐르는데 막을 수가 없는. 제가 있는 지금 관주동 거기 산신제사 지낸다더라고요. 산신제사 구봉산에 흐르는 흑암의 역사들. 제가 지금 지난번 세종시 가서 물어보니까 세종시 그 이렇게 청사를 제가 항상 차 타고 가면서 청사를 봤지만 위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용 모양이라는데. 옆으로 뭐 지나가니까 용인지 뭐알 수가 없는데 한번 어디 제가 영평사 절에 가보니까 세종시 근방에 영평사 절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절도. 그게 보니까 이제 세종시 사진을 찍어놨더라. 위에서. 그게 아 요렇게 용이 돼 있었구나. 이거 보이는 거 이제. 또그 세종시 바로 옆에 영평사 절 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보니까 야 정말 사람들 가고 싶겠구나.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개들도 보니까요, 너무 편한가 봐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들이요, 누워서 안 일어나는데 그 자세를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데, 하면서 동물도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 절에서는. 많은 거예요. 템플스테이 대학, 불교 대학, 그리고 그쪽에 막그 꽃축제를 하는데, 저희도 지난번 가봤을 때 보니까 대천에서도 꽃을 보러 오더라고요. 야, 유명한 절이구나. 쭉 보고요. 그 앞에 금강 흐르는데, 금강 흐르는 그강 속에 흐르는 그런, 또그 제사 지내는 부분들. 지난번에 무슨 총기 공주 쪽에서 뭐 총을 뭐 이렇게 불륜해서 뭐 누구 쏴주겠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게 바로 그쪽 근처로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또이 세종시에 흐르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대, 사람들이. 그런 분이 많다네요. 굉장히 괴팍하고, 정말 이 성격 가시나 분도 많고, 또이 주말 부부가 많다 보니까, 또그 안에서 싹트는 불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 특성을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그거 많이 기도하거든요. 이 지역 역사는 흑암의 줄기들. 곳곳에. 제가 지금 들어가는 현몇 군데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도안 구역 놓고 제가 도안 지역 놓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중구 놓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관저 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가 계룡이기 때문에 계룡 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곳이 용문동인데 용문동 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용문동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는 신천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생각도 해봐요. 신천지에 대한 뭐랄까요? 신천지 이런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한번 초청을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곧 우리 용문동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솔직히 잘,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거부한다는, 부정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뭐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번 주 느끼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봤는데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는데 분명히 꺾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있어야 완전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무슨 말이냐? 볼수 없는 걸 보게 될 것이며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참된 것을 보며 참된 것을 하게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건 거이지. 오늘 이제 수아가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더라. 과연 우리 수아는 첫 시험 몇점 맞을까? 제가 궁금해서 초등 1학년 첫 기말고사거든요. 이게 그동안 시험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연이는 제가 좀 성적을 좀 아니까 제가 약간 목표 지점을 약간 높여 잡아서 말했었고, 수아는 첫 시험이니까 목표 달성치를 약간 낮추어서 했는데 우리 수아가 더 잘했어요. 하연이보다. 이번에 시험이 되게 쉬웠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쉬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수아가 이번에도 하는 얘기가, 아빠 시험 볼때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냐면서. 하연이도 옆에도 저도 기도했다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들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난 인사드려라. 너희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전 집에 가면 아이들이 꼭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럼 혹시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더라도 항상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게 합니다. 중요한 거 있죠. 어른이 왔을 때 인사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침에 인사를 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시작하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아침을 깨우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지금 제가 벌써 한 14년 된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온 지가. 14년을 제가 새벽 기도 나왔지만, 아직도 힘들고요. 눈이 저녁에 좀 오는 날은, 얼마 전에 눈좀 왔잖아요.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전날 미리 문자를 보내고 싶어져요. 내일은 눈이 많이 올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지도 마라. 보내고 싶어요. 새벽 기도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체질이 안 돼, 새벽 기도는. 아마 죽을 때까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를 5시 반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한번 건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루 중에 제일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이 새벽 기도인 거예요. 새벽 기도. 저는 새벽 기도가 좀 이렇게 영향을, 여러 가지 컨디션 영향도 받고, 좀 피곤할 때는 좀 집중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낫,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방법은 제 방법이니까요.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도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횡설수설을 좀 적게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잠시 딴데안 갔다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가 저는 알차지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힘든 거는 분명한데, 또 가장 좋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 새벽 기도 도저히 못 나오신다면 자기 자리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면 우리가 일의 시작도 기도이며, 사역의 시작도 기도이며, 모든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요즘에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락방을 해보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락방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구석구석에, 현장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복음이 실제화되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락방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한번 전도란 방향을 딱 잡고요. 다락방을 하면 다락방 색깔이 또 달라지는 거이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 신앙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의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방향 자체를 개인화에 두지 마시고요. 방향을 딱 잡고 현장에 딱 두고 모일 때마다 태신자 같이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다락방 하면서도 한번 디디 잡아서 캠프도 방향을 두고요. 저희 보니까 저는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다락방 하다 보면 현장에 중심 가진 분들이요. 이렇게 그런 포럼 할 때마다 참 힘이 나요. 저희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아 이번에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먹으면서 주인하고 잠깐 이런 대화를 했다면서 아 그러냐.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강박해요. 그 순대집 사장이 색깔이 신천지 같아. 그래서 좋다. 그분은 제일 한가한 시간이 뭐 12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한번 야간 캠프 한번 가자. 우리 같이 방향 잡은 거 있죠. 또 이번 주에 가는데 다락방 가는데 어떤 분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번에 어떤 서식집에 가서 하면서 주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 이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있더라. 한 3시 이후에 시간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된거 있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한번 배드민턴 치는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도하고 있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아 그래요? 또 이제 그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어떤 장로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아, 이 장로님 딱 들으시면 아, 그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아 그러시냐면서 보니까 이렇게요. 오히려 저희가 잘 못하는 것뿐이지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자기의 관계나 자기 스케줄이나 삶을 두고 항상 전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만나니까 항상요 그것이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그 모임은 방향 자체가 전도다 보니까 전도의 방향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임 자체가 생기가 불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 오는 거죠. 이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옛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막 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전국을 다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사무라이들이 막 이런 칼잡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보니 그것을 그 힘을 외부로 발산시킨 게 임진왜란 안 좋은 예입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장으로 발산되지 않으면 이게요 사회처럼 조용히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현장 갈 때만 비로소 그 복음이 복음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어눌할 때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전도에 대한 중심이 있는 거지. 지난번에도 김장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배추 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희 집사람한테 뭐 열무김치인가요? 열무김치 어떻게 담그냐고 이상하죠. 그걸 딱 보면 잘 담그게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왜 물어봐? 샐러드를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게 집사람이 모르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가 설명해줘.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예수 영접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래 김장도 김장 캠프가 되는구나. 우리가 좀 뭐랄까요?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한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만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생명초전 단체가 우리에게 한 번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시스템으로 확산되어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가운데 분명히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고민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 동기 중에 하나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은 삼성맨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에 뭐 삼성맨을 만날 만한 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삼성맨들이 어디로 많이 갔겠냐 보니까 그렇지. 삼성맨들이 많이 가는 마트, 삼성맨들이 많이 가는 세탁소, 삼성맨들이 많이 가는 가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쪽 근방에. 이분이 그 지역을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놀랍죠. 세탁소 와서 삼성맨들이 많이 오는 세탁소 와서 세탁소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세탁소 주인이 뭐라냐? 실은 내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탁소를 한다면서 그런 분이 또 계시는 거죠. 그분하고 지금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뭐큰 응답이 아니라도 그 지역의 한계에서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또 현장에 계시니까 그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잡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면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인생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는데 예수가 유일하시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는 그 모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성의 모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신 힘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또 하나님이신 참된 시작입니다. 이힘 가지고 우리 그 힘을요, 내 안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고 나가서 그 힘과 이 은혜가 현장 가운데 발산되어 지는 답을 현장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